온라인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눌 텐데 그 말씀에 좀 집중하시고 돌아다니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딱 자리 앉으셔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제 얼굴이 여기 우리 성도들은 여기 와 계신 우리 스태프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제 얼굴이 엄청 까맣게 보이죠? 제가 원래 얼굴이 까만데 더 까매졌어요. 근데 온라인상에는 괜찮나요? 온라인상에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그게 더 좋습니다. 온라인상에 접속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련의 날 비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신 장군과 유관순 열사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영국의 대표적인 그 위인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수신 장군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중에 일본군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켰어요.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도 그걸 지켰어요. 근데 유관순 열사는 미국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의 장학생으로 다니던 17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3.1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하다가 체포됐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불길은 더 크게 타올랐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 문제로 미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오늘날의 미합중국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에요. 만약에 링컨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미국은요 둘로 나눠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북미 남미, 북미국 남미국 이런 식으로 아마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그래서 이 합중국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링컨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국의 정치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윈스턴 처칠경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로부터 영국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처칠,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뭘까요? 그것은 이들은 모두 국가와 민족의 큰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 분명 이들은 혼란한 시기, 어쩌면 큰 시련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했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시련의 날들이 이들을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혼란한 시대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분들은 그냥 평범한 삶으로 생을 마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련의 날들을 통해서 그들은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인물이 됐고 그로 인해서 위대한 영웅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볼게요. 시작! 비상이 비상이다. 다시 한번 시작! 비상이 비상이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주변의 어촌 마을들을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셨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따라다니며 애쓴 이 사도들을 너무 지쳐있고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지쳐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잠시 쉬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갈릴리 호수죠. 이 건너편 마을로 이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갈지 미리 예측을 하고요. 예상을 하고 갈릴리 호수를 둘러요. 갈릴리 호수를 뺑 둘러서 거기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육로를 통해서 먼저 달려서 그 예수님이 도착할 만한 그 마을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또 그들에게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들은 해가 저물어서 저물어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요.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데 아, 설교 짧게 하면서도 설교를 10분 만에 또 15분 만에 제가 오늘도 사실 결심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설교 원고를 보통 17페이지 정도를 쓰거든요. 17페이지 쓴다는데 온라인 예배니까 페이지. 이게 오늘 내 목표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이게 목표가 그게 아닌데 잘 안 돼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짧게 하면서도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못하나 봐요. 예수님의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길었어요. 해가 질 정도로. 근데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 설교가 긴데도 그게 길게 느껴지지 않고 그게 은혜롭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 그게 진짜 어? 진짜 위대한 설교가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 역시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어쨌든 여담이었고 이 성도들이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예수님을 따라온 이 성도들이 그 설교 말씀에 푹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을 돕던 이 스텝들인 열두 제자들은 이제 좀 마음이 좀 급해지기 왜냐면 해가 저물어 가고 거긴 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서 각자 식사도 해결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이 스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거기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빈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이 무려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보통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남자들을 따라온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게 1만 명 이상 인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인원들이 있는데 지금 날이 점점 어둑어둑해져가고 다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상이죠. 지금이 이제 비상인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비상이라는 말의 이 한자어는 안일비자에 항상 상자를 쓰고 있어서 뜻밖의 긴급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비상사태죠. 그죠? 어쩌면 요즘 우리가 비상상황 속에서 비상사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듯해요. 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늘 그랬던 것처럼 주보를 만들고 오후에 주일 예배 이 주일 1부 찬양팀 연습하고 주일 2부 찬양팀 연습하고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난주 중에 있었어요. 언젠가는 온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막 웹캠을 사다가 뭐 설치해서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테스트하고 뭐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이 정도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당분간은 좀 병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테스트를 마쳤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오후 저녁쯤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내일부터 청소년들 24시간 외출 금지라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주일날. 오늘부터 청소년들은 24시간 밖을 나올 수 없어요. 밖을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밖을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예은이 뭐 전공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오후 3시부터는 못 나와요. 그 경찰이 만약에 돌아다니면 경찰이 딱 잡아가지고 철창에 가둬요. 어?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지금 막 사진도 막 뜨더라고요. 철창에 애들이 쭈그리고 갇혀 있는 거야. 자, 여기 세부는 자고 한 오늘 오후 3시부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게 좀 갑자기 이건 또 뭐냐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필리핀 보건당국이 아주 강경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65세 노인들이 면역이 약하니까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노인들하고 청소년들은 24시간 내내 집 밖을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격리죠, 격리. 세부도에 이 긴급 행정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찬양팀과 방송팀에 우리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큽니다. 이 아이들이 못 나오면 어쩌나. 주일 9시에 진행되는 청소년 예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토요일 이 저녁이 갑자기 결정된 이 사항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전달해줘야 되나.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상이 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에 우리 집사님이 하나 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3월 20일부터 세부시 모든 종교집회 금지라는데요. 종교집회가 금지됐다는 거예요. 종교집회가. 세부 주지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난 17일 날 모임을 갖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든 교회와 성당들이 예배와 미사 등을 그런 어떤 대중 집회들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17일 날 결정된 거예요. 우리는 이 한인교회였기 때문에 그 소식을 미처 못 들었던 거예요. 뭐 한인교회 대표는 부르지도 않았으니까 한인교회가 몇 개 안 돼서 그런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당장 오늘 있을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데 아, 이 명령을 따라야 될지 아니면 오늘 예배만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야 될지 만약 예배 드리는 중에 누가 신고라도 해서 필리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성도들이 은혜 받으러 왔다가 불안한 마음 안고 돌아간다면 이것도 참 은혜롭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저녁 8시 통금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는데 교회에서 저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통금 시간이 가까워지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하고 하얗게 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고 단톡방에 있는 성도들이야 뭐 연락이 되지만 그 외의 성도들은 매주 처음 오는 방문자들이 많은 우리 교회의 특성상 그분들은 오셨다가 헛걸음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어쨌든 이 필리핀 보건당국의 행정부의 명령에는 교회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 방침은 따라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단톡방과 청소년 단톡방과 찬양팀과 스태프들에게 따로 공지를 다 따로 보냈어요. 다 따로 보내고 온라인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이 준비시켜야 될 분들에게 준비시키고 급히 예배 공지사항 만들어서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게 다 문서 올리고 우리 교회 단톡방에 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따로 개인적으로 또 다 연락을 또 해드려야 돼요. 또 다 연락을 해드리고 또 우리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이 당황스럽고 머리가 그냥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정리가 안 돼서 어제 통금 시간 막 딱 맞춰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표정이 너무 막 굳어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그냥 다 긴장을 하고 막 그러진 말아야 되는데 제가 막 그랬어요. 말 그대로 저에게는요 그냥 비상인 거예요. 비상. 설교 준비하려고 다시 또 집에 안방에 들어가서 또 앉았어요. 앉았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비상이죠. 뜻밖의 긴급 사태죠. 그런데 이 긴급한 사태를 말하는 비상이란 말도 있지만 같은 소리에 비상이란 말도 있습니다. 한자로 날빛자에 윗상자를 쓰고 있어서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뜻이에요. 하늘로 날아오른다. 이거는 이제 워드플레이, 말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상은 당황스럽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큰일이 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상사태는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 즉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방송팀 집사님하고 늘 얘기했던 게 코로나 이전에 우리 집사님이랑 우리 샘 집사님이랑 늘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 우리 예배 영상을, 왜냐하면 여기서 2개월, 3개월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국 가시잖아요. 한국을 하시면 목사님 영상 이거 혹시 볼 수 없냐고 이게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래 오디오는 그래도 좀 된다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뭐 되질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는 앞으로 이 예배 설교 영상 서비스를 우리가 좀 하자. 설교 영상 서비스를 하는데 일단 섬길 스텝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뭐 기술도 부족해서 계속 지금 미뤄왔던 일이에요. 미뤄왔던 일인데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상사태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영상 예배를 드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비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지금 우리 성도들 제 얼굴도 못 볼 거예요. 지금 멀리 있어서 제 얼굴이 제대로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미비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시작은 했어요. 어쨌든 시작해서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되면 이번 주부터 우리 저기 방송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하고 저는 또 비상이에요. 왜냐면 이걸 준비해 나가야 돼요. 이거. 뭐 이거 자막도 깨끗하게 나오도록 하고 장비들 뭐 어떻게든 지금 문을 다 닫았으니까 뭐 어디가 살 데가 없는데 방법을 찾아야지 뭐. 뭐 이 근처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락을 해서 뭘 방법을 찾아서 그랩으로 봤든지 뭐 방법을 찾아야 돼. 아니면 뭐 셔터문 내렸는데 두들겨 가지고 문 열어 달라 그러고 이거만 좀 달라 그러고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있는 사람이 쓴 걸 뺏어와서라도 안 쓰고 있는 사람 알아봐서 그걸 뺏어와서라도 우리가 뭐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비상상황에 또 다른 비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페이스북으로 접속해서 라이브 방송 테스트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할지 뭐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단 페이스북이라도 페이스북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 된다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라도 한번 해보자. 테스트를 했는데 시험 방송이고 뭐 컨텐츠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냥 집사님이 저거 카메라 붙여놓고 그냥 켜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 등장인물도 안 나와. 아무것도 그냥 켜있는. 그런데 이 컨텐츠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영상인데도 많은 분들이 막 우리 방송에 접속을 하시는 거예요. 접속을 하셔서 댓글도 남기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이게 접속하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동시에 접속이 돼서 뭔가 방송이 될 때 이게 웹상에서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좀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교회 이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이끄신다라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비상사태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비상하도록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세부에 살고 계신 분들은 비상사태 속에 있어요. 모두가 지금 처음 겪는 일들이라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당황하고 허둥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사업장도 정리하고요. 지금 우리 교회 단톡방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단톡방이 아니라 세부 전체 교민들 단톡방이 있어요. 3,000명짜리 단톡방이 있는데 지금 뭐 사업장 정리한 분들이 여기저기 생겨요. 집도 정리하고 여기 생활 다 정리하고 차도 정리하고 한국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도요. 한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오늘도 지금 한국에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한국도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3개월 정도 이게 만약에 끌려지면 한국에 있는 사업장 중에 절반은 문 닫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소업체들은요. 지금 절반 정도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니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이렇게 끌면 한국은 한국에 있는 사업장 50%가 문 닫을 거다. 오늘 뉴스에 제가 뉴스 검색했더니 그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 여기는 또 어떻겠어요? 관광객들과 교육업 대상인데 이분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장 정리하고 집 정리하고 여기 생활 정리하고 뭐 살림살이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한국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이 교민 그 단톡방에는요 폐소 판다는 분 되게 많아요. 폐소 왜 팔겠어요? 폐소 여기서 필요한 건데 우리는 여기서 폐소 써야 되잖아요. 폐소 팔고 가겠다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생활이 어려우니까 갈 수밖에 없는. 폐소 판다는 분, 살림살이 뭐 정리하는 분, 장난감 정리하고 뭐 이거 뭐 이것저것 뭐 냉장고 정리하고 다 정리해요. 자동차도 팔고 사업장 뭐 다 넘기겠다는 분 어떤 때보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비상시기에 여기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앞에 때로 여러 가지 비상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비상상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의 기적은 날이 저물고 먹을 것이 없어서 1만여 명의 굶주린 사람 가운데 나타났던 기적이었습니다. 뜻밖의 긴급사태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밖의 긴급사태예요. 뜻밖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온 비상 상황이 여러분이 새롭게 날아오르는 비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계산으로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작. 기적은 계산으로 되지 않는다. 자, 큰 행사를 치르면서 예수님을 보좌했던 스태프들인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이 왔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자, 36절 말씀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말이 어쩌면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안을 들으시고 뭐라 하셨나요? 3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은 참 현실 감각이 없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기치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군인, 선생 이런 사람들. 왜 그래요? 맨날 애들만 가르치고 그리고 또 군대에서 막 군대 명령만 따로 그대로 하고 목사도 세상 사람들이랑 별로 접할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사기치기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숙금박 속아버리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딱 보면은 아 우리 예수님은 현실 감각이 너무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행문문이 막 요한복음 6장 7절에 의하면 제자들 중에 빌립이 계산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먹을 것을 준다 해도 약 200데나리온의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일당이란 얘기예요. 요즘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원 정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8시간이라면 하루 8만원 벌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생 기준 임금으로 치자면 1600만원입니다. 그냥 맞나요? 맞죠? 그죠? 맞죠? 1600만원. 그리고 만약에 뭐 8만원보다 조금 더 받는 분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 그러니까 그럼 10만원이라 하면 2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제자 빌립이 계산한 바로는 2천만원도 부족하듯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 1만 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제자 빌립은 예수님께서 너무 하늘의 이야기만 하시고 말씀 얘기만 하시니까 현실 감각이 없으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는 그럴 돈이 큰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빌립의 말과 계산은 현실적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계산기만 두들기 있는 사람 절대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없습니다. 도전하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고 뭐 이거 해서 안 될 것 같고 도전하지 난 그냥 월급 받기 있는 게 좋아. 그분은 그냥 월급 받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만일 세부에서의 한인 목회의 현실을 미리 생각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면 저는 여기에 광명교회 개척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요. 보세요. 제가 7년간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몰라요. 저는 나름대로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하지만 2013년에는 큰 지진, 제가 개척했던 해요. 큰 지진이 일었었어요. 한국 사람들, 여기 여학원생, 우리 여학원생들이 반 이상이 됐는데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막 흔들리니까, 건물이 막 흔들리니까. 막 콘도 같은 데 살던 사람들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큰 지진이 있었고요. 또 필리핀 역사상 최대 태풍이 2013년에 있었어요. 욜란다가 왔었어요. 그때 여기 교민 사회가 흔들흔들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쫙 빠져나갔어요. 한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해야 될 우리 한인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2014년 태풍과 지진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어려움이에요. 벌써 많은 교민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 과연 여기 얼마나 사람이 남아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몇 명의 성도가 남아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우리 또 이제 조기 방학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조기 방학해서 사실 여기 지금 스태프분들도 다 들어가셔야 돼요. 뭐 두 세달을 지금 방학을 아마 조기 두 세달이 더 될 수도 있어요. 뭐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무슨 얘기가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무슨 얘기를 했냐면 9월 달에 학기를 시작하자. 한국과 일본만 3월 달에 시작하고.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다 9월 달에 시작하는데 우리만 3월 달에 시작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9월 학기 시작제로 다시 가자. 뭐 이런 거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뭐 그게 맞죠. 뭐 그렇게 하면 전 세계가 통일되면 우리가 애들 뭐 유학 가거나 이럴 때도 좋잖아요.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벌써 이게 방학이 되면 9월 달까지 8월 9월 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8월 9월 달까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교회 몇 명의 성도들이 남아있겠어요? 우리 교인들 70%가 다 기러기 엄마고 지금 우리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사실 위태위태하고 어려우신데 두세 달 어학연수 하고 가는 청년들 뭐 수도 없죠. 영어 여름 캠프에만 교회를 가득 채우는 학생들 연중 석 달의 방학 기간에는 한국에 집에 있는 성도들 다 우리 한국으로 다 돌아가시죠? 저희 가정과 몇몇 성도들만 이 썰렁한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이게 세부에 있는 한인교회의 현실입니다. 내가 자세히 알았다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했겠어요? 용기가 안 났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줄어요. 헌금도 줄고 추석률 줄고 헌금 줄고 다 줄고 교회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 이런 거를 매년 반복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매년마다 우리 성도들 1년 기회로 2년 기회로 3년 기약으로 오신 성도님들 기한이 되면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이 되면 가셔야죠. 뭐 여기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가족들이 계시고 삶의 터전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영원히 살라고 해요? 가셔야 되는 건 또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같이 재정 구조가 튼튼한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살겠다는 사람 없어요. 다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 영주권 받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대다수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학연수 오는 학생들 여기서 다 어학연수만 하고 그런 나라로 갈 생각하고 있어요. 나쁘단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단 얘기가 여기 현실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여기가 여러 가지 가성비가 좋잖아요. 1대1 교육할 수 있고. 다 외국으로 갑니다. 다 갑니다. 한국으로 가라고 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저 같은 목사는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저 성도는 갈 사람이고 저 성도는 언젠가 떠날 성도고 또 저 유학생들은 두 달 있다 갈 성도니까 설렁설렁 목회하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요. 제가 그 삶의 모토예요. 그렇게 살려고요. 앞으로도 어떤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가족들은 몸 좀 제발 좀 조심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저는 제 모든 것들을 다 쏟을 겁니다. 제가 그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사역하는 것이 주님의 종의 자세 아니겠어요? 유학생이 와도 그 유학생에게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는 한인 사역이 쉽지 않아. 부흥하기 어려운 조건들만 갖추고 있어. 목회 잘 해놔도 늘 성도들 떠나고 여기 너무 에너지를 쏟으면 안 돼. 이런 계산만 하고 있으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교회가 과연 부흥이나 하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없는데, 제가 세부에 마음이 없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부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부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세부에 성공할 수 없어요. 세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부를 하는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부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공하고 싶다면, 혹 여기 들어오셔서 뭔가 성공하고 큰 성과를 거두고 싶다면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를 사랑하시고 여기를 좋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계산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물리적으로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계산이 나왔어요.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런 계산만 있었다면 물 위에 발을 못 올려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은 전무후무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 물 위를 못 걸어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물 위를 걷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너무 쓰지 마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계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수해주시고 깨끗해주시고 단순해지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계산으로 됐어요? 여러분 홍해,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서라. 여러분 그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향해서 손을 뻗어라. 계산해보세요. 이게 갈라지겠나?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 겁니다.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기도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뭐예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거인 골리앗과 자신의 피지컬을 비교해보니 무기를 들고 있는 무기를 비교해보니 그 다음에 싸움 경력을 비교해보니 그 계산만 하고 있었다면 다윗이란 사람은 결코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이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의 자본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계산만 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과연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과연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거 계산할 시간에 여러분 무엇이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세부를 싫어하고 세부를 좋아하지도 않고 계산만 하고 있고 환경 탓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절대 여기서 역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명작을 쓴 독일의 철학가이며 작가인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든 그것을 시작하라. 용기는 그 안에 천재성, 힘, 마술을 갖고 있다. 자, 천재성, 힘, 그 다음 마술. 이거는 뭐예요?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뭐에서? 용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너무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천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불가능에게 가능한 것처럼 마술과 같은 일들이 그 사람의 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떡 다섯 개, 생선 두 마리밖에 없어요.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뿐이라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계산을 끝낸 사람에게는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 손에 오병이어밖에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도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늘의 문을 열 것인가? 다시 한번 시작! 누가 하늘의 문을 열 것인가?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보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떼를 지어 50명, 100명씩 앉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41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자,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마치 마술과 같이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떼어졌는데 또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자 앞으로 와. 자, 베드로,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줘. 쑥 나눠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는데 예수님의 손을 보니까 또 있는 거야. 생선도 받아 딱 해서 베드로가 네 그리고 받았는데 예수님의 손에 보니까 또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제자 요한 빨리 와. 자, 이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 탁탁탁탁탁 했는데 그래서 바구니에 딱 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또 있는 거예요. 마술과 같은 일이 막 벌어졌어요.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더 신기한 게 제자들이 그래서 나눠주려니까 50명, 100명씩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드시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쭉 나눠주는데 이게 줄질 않는 거예요. 왜 거기 앉은 사람 만 명은 넘었다 그랬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주는데 또 있어요. 옷 바구니에 또 있어요. 했는데 또 있어요. 마술이에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떼어주는데 계속해서 제자들의 손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거라면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제자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사실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작년 9월부터 약 5, 6개월 동안 호주에서 산불이 났었어요. 무려 1만 1천여 곳에, 1만 1천여 곳에 곳곳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누가 불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불 막 소방대원들이 가서 불 끄는데 저쪽에서 또 불이 확 나는 거예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 천 군데, 호주의 전역에 만 천 군데 이상이 산불이 발생해서 호주 전역을 태웠어요.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죽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호주. 여러분, 제가 호주 가봤는데 정말 예뻐요. 하늘도 예쁘고 얼마나 청정지역인지 몰라요. 세계에서 가장 그 자연을 자랑하는 호주가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인간의 힘으로 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어떻게 꺼졌는지 아세요? 9월 달부터 불이 시작.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월 달까지 계속 불이 났어요. 어떻게 꺼졌는지 아세요? 2월 6일 날 호주 전역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골고루. 그것도 골고루. 호주 전역에 골고루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장장 6개월간 불타던 산불을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공포에 질려 있어요. 여러분, 유럽은 의료비를 안 내고 무료잖아요, 무료.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진국,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은요, 의료비가 없어요. 세금에서 다 떼기 때문에 월급에서 이미 다 떼요. 그래서 아무리 큰 병을 갖고 있어도 병원에 가서 무료로 다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유럽이에요. 의료 선진국들이에요. 미국은요, 세계 최고의 의사들, 박사들이 있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지금 26만 명, 27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진받았어요. 중국 8만 명 빼면요. 중국 8만 명 빼면 2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진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럽과 미국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잡히질 않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17,000명? 여러분이 매일 몇천 명씩 지금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독일,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지금 4만 명, 5만 명, 2만 명 막 그래요. 근데 그리고 사망자도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사망자도 지금 굉장히 높아요.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마치 여러분 중세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거든요. 그 흑사병을 통해서 유럽 인구의 절반 혹은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번질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예측하고 있는 거는 다음에는 이 남아시아다. 인도를 중심으로 방글라데시아 이쪽 남쪽 인도네시아 인구 세계 인구의 20억이 사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20억이 살아요, 여기. 20억이 사는데 여기 다음 곳은 여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이 만약에 확진된다. 여기는 뭐 낙후된 곳이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닫히시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19세기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왓슨이라는 분 목사님이 계세요. 이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사실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어요. 왜 지구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우리의 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배가 중단됐던 적이 한 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1938년 신사참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허락을 했어요. 그걸 끝까지 반대했던 분들은 고난을 많이 겪었죠. 1938년 부터 신사참배가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신사를 향해서 성도들이 일어서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게 1938년에 7년 뒤 1945년 5월부터 8월 때까지 교회가 폐쇄됐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 7년간의 기간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암흑기 같은 기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몰라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심지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왓슨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하늘의 문을 열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셨던 그 궁핍한 현장에서 엘리야가 살았던 그 기근의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대재앙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의 날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고 비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이 시련의 날에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시련의 날 비상하라 세 가지 말씀 나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상이 비상이다. 기적은 계산으로 되지 않는다. 누가 하늘의 문을 열 것인가. 여러분, 비상 상황이지만 이 비상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저는 그래요. 한국교회가 지금 뭐 예배 중단한다고 해서 막 정부랑 싸우고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비상상황이에요. 한국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리고,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한국교회가 죄가 있다면 죄가 많죠. 우리 죄 많죠. 회개하고 저는 한국 교회가 정결케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새로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상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기적은 계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늘의 문을 여는 그 믿음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